메소포타미아 신화 에누마 엘리시를 소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서사의 첫 문장 두 단어인데요. 그 뜻은 When on high, 높은 때에라는 뜻입니다. 민물의 신 압수와 짠물의 신 티아마시 부부 관계입니다. 이들은 귀신도 낳고 괴물도 낳고 신들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들이 낳은 신들이 시끌벅적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압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도리어 살해됩니다. 죽은 압수의 아내이자 젊은 신들의 엄마이기도 한 티아맛이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젊은 신들이 놀라서 다른 신인 마르둑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티아맛 밑에는 킹구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마르둑이 싸움을 겁니다. 그 신들의 싸움이 격렬했지만 마르둑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패배한 티아맛은 죽고 승리한 마르둑은 그 시체를 처리합니다. 티아맛의 시체를 조가비처럼 둘로 나눕니다. 죽은 엄마 티아맛은 물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조갑의 한쪽으로 티아맛의 물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철판이나 베니다 같은 구조가 천장 같은 궁창입니다. 구멍을 뚫으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조갑의 아래쪽 티아맛의 물을 아래로 밀어넣고 솟아나지 못하게 막는 구조, 땅이지요. 오로지 샘이나 강, 바다, 호수를 통해서만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과 땅 사이의 공간, 마치 버블 같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입니다. 그리고 티아마스의 장수, 죽은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듭니다. 왜요? 신들의 노동에서 쉬게 해줄 모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은 마르둑의 공로를 인정하여 최고의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그를 위해 바벨론 신전을 세우고 이름도 바벨이라고 했어요. 신의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마르둑을 칭송합니다. 마르둑의 업적과 통치권이 인정되면서 에누마 엘리시가 끝이 납니다. 신화는 전설과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신화가 없습니다. 신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기원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신들의 삶, 죽음, 다툼에 관한 스토리예요. 당연히 창세기는 관심이 없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부러 창세기는 억제합니다. 그러나 전설은 있습니다. 전설은 전해 내려오는 설화 아닙니까? 전승 스토리예요. 기발란 상상의 특징이 전설인데 태고적 시간이 아닌 역사적인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이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 현상을 설명해 주려고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나? 왜 초승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지? 다 전설로 설명하지요. 은유나 비유처럼 감춘 진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것이 전설이죠. 우리는 오늘 신관, 세계관, 우주관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복수형의 GODS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뭘뭐 하고자 하면은 다른 신이 와서 막 방해하고 뭉개버리죠. 그러니까 신들이 모랄이 없어요. 신들에겐 출생지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민물과 소금물 신이 있다고 했죠. 그두 물이 막 섞여 있는 곳이 자신들의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은 대문자 God로서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신입니다. 저쪽의 신들처럼 생로병사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신화와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신화를 억제한다고 했죠. 반신반인 같은 혹은 영웅 호걸 같은 출생과 삶을 다툰 스토리가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기원이 없었습니다. 출생 이야기 없었습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섹스를 하니까 출생하는 존재입니다. 괴물이나 귀신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 1장은 신들의 기원이나 신화가 없고요.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신들의 영역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압수나 티아맛 부부 신이 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생활 영역이 있죠.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은 민물이나 짠물 속에 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현상이나 그 자연의 본질과 엮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힘 그리고 지식은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다른 힘이나 본질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는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설교 제목이 Demythologize라고 했죠.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다양한 신성을 내포하는 실물, 땅의 신, 물의 신, 뭐 태양신, 달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과 자연 사이의 금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의 신과는 오직 최고의 신 한 분만 존재합니다. 창조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이십니다. 비물질적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 자연의 영역은 분리되고 종속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라이프 스토리도 없으시고 신화적 스토리도 없으시다는 그 뜻입니다. 창세기의 신관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입니다. 단순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만으로 창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우주기원론과 다릅니다. 섹스를 통한 남녀가 결합하는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간이 별로 중요한 존재가 못 됩니다. 신들의 머슴이에요. 뭐 그러니까 잘 봐주는 거 없죠.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인간을 만들긴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습니다만 자기 편하려고 지은 것이죠. 인간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의 인간은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아주 클라이맥스가 아닙니까? 사람을 만든 때가 제6일인데 제7일날 하나님은 쉬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사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읽어 내려가면 인간이 피조세계를 향해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달리 보여야 하나? 뭐 리스트가 길겠지만은 언어가 있습니다.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간은 그 생명이 고귀하고 신성합니다.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가치가 있는 존재이지요.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살인은 생명의 상실 자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신성한지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은 아주 강력한데요. 메소포타미아 인간과는 결별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들은 인간에게 수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인간이 신들을 챙겨주면 신들은 자신들의 노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는 그 생각을 뒤집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첫 소통이 뭔가 들어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살아서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인간의 물리적 필요와 웰페어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먹을래? 이게 소통의 첫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열매 가득 수확하고 번성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인간은 네가 자연의 맹목적인 힘에 휘둘려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야. 변덕스런 신들의 머슴도 아니야, 종도 아니야. 비록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너는 당당하고 고귀하며 존엄을 지닌 존재다. 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냐. 비록 인간이 신은 아닐지언정, 비록 피조물이란 범주에 속할지언정, 너는 존귀한 존재야라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김을 불어 넣어 생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숨을 들이킬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창조와 구별됩니다. 사람 속에 신적인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진흙과 생기의 결합입니다. 땅의 요소와 신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땅의 요소라 하면 인간은 의존적, 디펜던트 합니다. 신의 요소라 하면 인간은 인디펜던트,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신관, 인간관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관을 보십시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복수의 신들의 시스템에서 뭐 마귀니 귀신이니 괴물이니 뭐 신들이니 악이니 이런 것들이 막 활개를 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 건축물로 보면 건축 자재처럼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신들이 뭐 선하든 악하든 그 신적인 존재들이 생성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상 좋지가 않아요. 나쁜 것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여섯 일곱 번 나오죠.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좋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낙관론이에요.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은 중요한 존재예요. 좋습니다. 인간은 세상은 그 목적이 있고 존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태초회로 시작됩니다. 시간적인 부사구로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창조기사를 쓴 목적이 마치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스토리를 첫 사건으로 보게 합니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이번 얘기 더 좋아요. 그래야 기원을 설명하는 것과 상관없는 라이팅이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이 세상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관점을 바꾸는 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formless지요. 공허하며 void입니다. 그의 입김과 바람이 기품의 얼굴에 불었다라고 번역했다면, 아, 세상에 이미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상상할 수 있죠. 인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었을 뿐이지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어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창조란 이미 존재하는 혼동상태의 물질을 질서를 부여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이 창조인 것입니다. 혼동과 무질서의 질량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 루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어로 뭐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은 원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싸움에 이용됩니다. 마르둑과 티아마스의 패권 전쟁에서 마르둑은 자신이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센 바람으로 티아마스를 제압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 티아마트, 깊다라는 뜻인데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은 히브리 단어가 테홈입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히 기품의 얼굴 위에 부는 바람. 이 말씀은 이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가져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가져와서 수정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신들의 패권전쟁 이야기를 창세기 1장 스토리텔러는 고쳐서 수정해서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필요한 요소가 다 있으니까요. 바람도 있고 혼동도 있고 기품도 있고 고스란히 다 있죠. 그러나 다시 돌려주는 스토리에 패권 전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겠죠. 어? 전쟁 이야기가 없네? 폭력이 없잖아. 내가 아는 스토리가 아닌데? 네, 새로운 다른 무엇이 창세기 1장 스토리에서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패권 전쟁을 창세기를 기록한 작가들,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물 속에 해왕이니 용왕이니 그런 괴물들과의 싸움, 고대 시문학 성경이나 시편에 분명히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노골적인 묘사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고 자랐을 리 없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다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걷어냅니다. 창조 이야기 분명히 거기서 따왔습니다. 비슷하고 공명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도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신화를 걷어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뚜렷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는 대문자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으로 기웁니다. 잘 알려진 스토리를 유일신 사상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성서 작가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스토리는 메소포타미아 스토리와 라이벌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고 리포트하고 라이팅함으로써 당대 이스라엘 주변 문화의 신화나 전설 이야기와 맞서는 것입니다. 일부 요소들을 수용하지만 신화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수정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 신관, 인간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결론적으로 악에게 악의 존재에 적용시켜 봅니다. 태고적 악이란 원래 없다. 성경의 저자는 악을 메소포타미아처럼 원시 태고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기록하면서 악이란 형이상학적 존재, 형이상학적 현실이 아니라라는 사상이 확고합니다. 귀신이나 신들이 피조물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패권 전쟁이니 그에 따르는 폭력 행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혼돈, 악의 세력과 우주 혹은 질서, 선한 세력 사이 싸우는 이야기를 뺀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질서는 오직 폭력으로 적대적 양측이 격렬하게 싸운 결과일지 몰라도 창세기 1장은 아닙니다. 그럼 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스토리에서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악의 존재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존재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악이란 인간 존재의 한 조건을 알고 있죠. 삶의 현실적 측면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 3장 스토리가 에덴 스토리가 아닙니까? 에덴 스토리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모색하는 것이죠. 악이란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인간, 선한 것도 부패시킬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유일신 사상을 근간으로 소통하자는 겁니다. 즉, 악이란 철학적, 관념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이란 당신의 인간성에 의존한다는 거지 불가항력적 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악이란 인간의 반응과 통제 영역 속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 인간관, 신관에 대해서 비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새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